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노하고 전혀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참으로 생명적인 것과 사망적인 것을 우리가 혼동해서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생명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또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히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꼭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사망적인 진노에 의해서 사망적인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계속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그 문제부터 우선 해결을 해놓고 심판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든지 무슨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오늘 오후 강의 때좀 풀고 저녁 때는 드디어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펴보세요. 윤진 씨는 어디 갔나? 또 뒤에 가 있어. 오케이. 여기 보면은 14장 7절부터 14장 14장 4절부터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이제 이 계시록 14장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계시록을 다니엘서 계시록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계시록 14장 정도 가면은 거의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마지막이 왔을 때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소위 이러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를 보내서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이온 세상에 이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맨 첫째 천사, 그래서 이 천사들이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 천사가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의 뭐 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기서 이제 심판을 잘못 하면 그분이 이제 때려 부실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 부신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메시지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람에게 뭐만 줄 뿐입니까? 아이고, 그럼 교회 열심히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우선적인 의식적 신앙만 고치시길 뿐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그 깊숙이 숨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영원한 복음은 뭐냐? 뭐예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의 근원을 지으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저는 옛날에 이걸 읽고서는 아따 기독교인 치고 창조주 안 믿는 사람 어딨노?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이렇게 말세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뭐 다 하고 있는 걸 또 뭐예요? 하라 그래요. 기독교인 치고 창조론 안 믿는 사람 없고 기독교인은 전부 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는데 뭘 또 창조주를 믿어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를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주로 어떻게 해요? 안 믿고 있는 성질이 있어. 그렇잖아요?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창조주를 믿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난 창조주를 믿는다. 그래 뿌리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실 그러면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주를 믿고 사는 것이냐, 이 생활 속에 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뉴스타트 그동안 배운 대로 하면 창조주를 믿는 생활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행하는 거. 좀 구체적으로 동행한다 이런 건 다 상당히 개념적입니다. 그렇죠? 종합적인 얘기고 광범위한 얘기인데 여러분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창조주를 경배하고 사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동행한다 해버리면 뭐 끝이지 뭐. 에? 기도? 기도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 기린이 뼈먹는 거 봤죠? 그렇죠? 예. 또 원숭이가 예. 숯을 먹는 거 봤습니다. 원숭이는 원래 태어나면서 숯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숯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원숭이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다른 먹을 게 많아서 숯, 뭐 과일 이런 거 먹으면 숯을 먹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그 조그만한 섬에 갇혀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독소가 된 열매를 따먹고서는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숯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주를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린의 경우에 기린이 뼈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기린이 가지고 있는 원래 입맛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 기린이 칼슘이 부족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서 그 지혜라고 하는 빛을 보내서 전혀 기린에게 속하지 않는 새로운 입맛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입맛이 창조된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기린이 뼈를 먹는 것이 바로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교회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배, 가장 진실한 경배는 뭐예요? 생활이 아니에요. 생활. 그렇죠? 생활. 그래서 기린 스스로 볼 때 내가 왜 뼈를 먹나 싶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창조주가 보시기에는 기린이 뭐가 필요해요? 뼈가 필요해요.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창조주가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 이런 계시록 14장에 드디어 이런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복음이 쫙 깔려 있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깔려 있는 것을 은은히 깔려서 울려 퍼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 어떻게 해요?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알아듣지를 못한 것을 이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그 새 천사의 메시지. 천사가 셋이 나옵니다. 이게 첫째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창조주를 경배하는 기다. 그 얼마나 광범위하고 애매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먹든지 뭐예요? 마시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창조주 중심으로 내 식생활까지도 어떻게 해요?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차원 이때까지는 내가 먹을 때 누구의 의견을 경배했습니까? 내 자아의 의견을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김치가 좋다 할 때 내 세포에게 창조주가 볼 때는 김치는 세포에게 해로워. 그렇죠? 너무 짜고 너무 시고 해로워. 창조주 쪽에서 볼 때는 그거를 안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라고 하는 이 가짜나 자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자아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안 먹던 김치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먹게 되는 소위 자존심으로 먹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존경해왔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어. 그러나 지금부터는 누구를 존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존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에서 어떻게 해요? 진화로 옮겨달라고 하는 즉 진화야말로 창조주의 메시지대로 살고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달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식생활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뭐 고기를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식생활까지라도 누구의 뜻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하나의 메시지, 즉 창조주를 경배하는 메시지를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무엇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강도 결국은 음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른 거다? 창조주의 뜻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창조주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뜻대로 생명적인 식생활을 할 때 우리는 드디어 창조주를 경배하는 생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식생활에서까지도 나타난 것이고 그렇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결과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생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죠. 그래서 내가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창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내가 내 뭐 이상구라고 하는 사람의 몸 속에 물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부족한지를 알고 계시고 물이 정 필요할 때가 되면은 목이 마르도록 마른 것을 느끼도록 해주시는데 목 마르도록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특수한 유전자를 자극해서 그 어떤 특수한 단백질을 생산해서 그 단백질이 혈액순환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부분 소위 그 오스모리셉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투압을 조절하는 이 부위가 있어요. 거기 와서 이 단백질이 딱 자극을 해주면 그때 목이 마르다, 입이 마르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물 한 잔 마시는 것까지도 결국은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하나의 행위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 자체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생활, 정말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렇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너무나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한번 봅시다. 둘째. 둘째.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행함으로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둘째 천사의 기회는 뭐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첫째 천사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때까지 누구를 경배하고 있었어요? 내 자존심을 경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먹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지. 내 유전자가 죽든지 말든지 이 가짜나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난 줄 알고 있고 그것대로 하는 것이 삶인 줄 알았던 것. 이것이 결국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내 몸에 병이 나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자 경배 사상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것이 아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내 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이 걸렸겠느냐 이런 병이 걸렸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 내가 그 속에 계속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너지는 것은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내 자아를 이때까지 경배해온 것이 무너지는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라? 내 자아로부터 나오라 하는 겁니다. 내 자아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창조주의 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과 뉴스타트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결국 뉴스타트는 누구를 경배하는 의학이에요? 예, 우리의 이 모든 병이 유전자에서 난 병인데, 이 유전자에서 난, 유전자에 생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약을 먹고 뭘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서는 결국 뭐만 없애는 치료였습니까? 예, 증세만 없애는 치료고, 실제로 고장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초대해서 이 병 치유에 하나님을 이 창조주를 초대한 일은 이때까지 없고 결국은 인간의 무엇으로? 인간의 자존심 속에서 인간의 기술로 증세치료만 자꾸 하니까 병은 어떻게 해요? 점점 병의 본질은 악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나와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소위 세 천사의 기별, 특히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의학은 의학 부분에, 모든 부분이 바벨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결국 무엇에 빠져 있다고요? 자경배 현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 중심으로 모든 학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학문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누구 중심으로? 창조주 중심으로 한번 사고방식을 완전히 한번 돌려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 중심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바벨론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적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진노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진노인가를 깨달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니 의학이니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이 모든 부분에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이 메시지의 종합 한 것이 이 소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 천사의 기별이 세 가지 기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뭐 한 가지 기별이에요. 한 가지가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예. 그래서 나를 경배하는 데서부터 누굴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사상으로 옮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큰성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바벨론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바벨론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박순이 어쩌는게 질문했잖아. 그래서 자존심이 더 중요한 신앙. 그래서 자존심을 올리는 신앙은 결국은 박순이 씨에 의하면은 의식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의식의 신앙. 무의식에는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만 있는 신앙? 의식으로만 있는 신앙. 그러니까 어떤 예식, 예배 형식, 무슨 지위, 직책 이런 데 집착되어 있는 신앙, 이게 바벨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뭐예요? 공로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 나는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교회를 몇 개를 뭐 32개를 개척했다나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고 왕년에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 사람을 가만 보니까 저 바벨론에 꽉 잡혀 있어. 자기의 공로, 그 의식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나는 이때까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야 된다. 내가 구원한다 안 받으면 어떤 사람이 구원 받겠느냐? 근데 이것이 바벨론적 신앙입니다. 나는 11조를 꼭꼭 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의식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무서운 신앙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벨론적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의식적 신앙에서부터 드디어 나왔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런데 욥기를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기의 전체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새 천사의 기별의 얘기입니다. 창조주를 몰랐던 욥이 창조주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신앙에서부터 자유하는 그 얘기가 욥기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욥기 때부터 이미 뭐가 다 전해지고 있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욥기 속에서도 있어요. 그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몰라요. 그래서 욥기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욥의 인내를 배우자 그래요. 근데 저는 욥의 인내를 배우려고 아무리 욥기를 읽어봐도 욥이 인내한 흔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욥이 뭐 인내했다고 생각하죠? 아시겠어요? 근데 욥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욥이 그렇게 뭐 인내한 거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욥기 10장 펴보세요. 욥기 3장 보세요. 3장 1절. 자, 보면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욥이 입을 열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생일을 저주했어. 하도 고생스러우니까 생일을 저주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했다. 그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생일을 저주했다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결국은 이거 누굴 저주한 겁니까? 아, 창조주를 저주한 겁니다. 자기가 창조됐다고 하는 사실부터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누가 했어요? 여벌.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근데 여벌은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저주한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일을 저주했지 어떻게 하나님 먼저 저주하십니까?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이만큼 한 인간의 이중성이 딱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봐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욥은 자기는 하나님을 저주를 절대로 하지를 않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일을 저주한다. 드디어 3장부터 막딱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도 이걸 모르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일을 저주한다. 그 의미를 모르고 읽어버리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저는 벌써 생일을 저주한다고 딱볼때 하하, 욥이 뭔가 크게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다. 그 마누라가 탁 앉아가지고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그 무슨 말이에요? 누굴 저주하는 거예요? 남편을 저주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내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서는 당신을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 당신 고생시키는 걸 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남편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하도 그래봐서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를 저주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그 영은 누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있거나 상대방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중적, 삼중으로 악해요. 그 욥의 악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보면은, 점점 여러분이 깊이 읽어보세요. 욥의 악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 봅시다. 욥기 6장 보세요. 욥이 1절부터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다. 아, 분하다. 바다 모래보다 더 무울 것이다.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하나님의 화살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전능자의 살이 하나님의 화살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무엇을 마셨느라? 그 독을 마셨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독화살을 쏘아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어떻게 해요? 박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독이 내 몸에 퍼지고 있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지금? 자기는 전혀 이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독화살을 쏘아가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 몸이 지금 독이 퍼지고 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욥이 뭐 인내하긴 뭘 인내해요. 그렇죠? 벌써 초창기부터 벌써 생일부터 저주해놓고 시작하는 건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욥기를 잘못 이해하면은 아주 신앙 자체가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욥의 신앙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욥기 초창기 중반기는요, 욥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점점 내리고 하나님은 점점 내리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점점 올리는 현상을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우선 그러면은 제가 그 말을 일단 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0장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내 심판을 어떻게 해요? 피하려느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때려 죽일 텐데 피하겠느냐?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욥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잘 보세요.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심판의 개념,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심판이 이제 떨어집니다. 욥아, 너는 내가 심판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어떻게 불의하다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 대한 전체적인 뭐예요? 판단입니다. 판단. 욥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욥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욥아, 내가 너를 볼 때는 너 자신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누구를 불의하다 하고 있다? 나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너에 대한 뭐예요? 판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좀 이게 심합니다.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Judgment입니다. Judgment. Judgmen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판사를 judge라고 그러거든요. 그 judgment라고 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어떻게 해요?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판단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판단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도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오는 겁니다. 저 완전히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요 시점에서 욥을 판단해 줍니다. 이것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말을 조금 더 여러분께 확신시키기 위하여 요한복음 9장 한 펴보세요. 요한복음 9장. 제가 하는 얘기들이 이게 새로운 얘기들이 돼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제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제가 나중에 심판 얘기할 때 여러분 다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항상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입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렇죠? 구원하러 왔노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심판 안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그냥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그런데 드디어 요한복음에 내가 심판하러 왔노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 안 한다 해놓고서는 뭐예요? 심판 하러 왔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는 심판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랬죠? 심판하러 왔다고 하는 말이 처음 하는 말입니다.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럼 그 심판하는 게 뭐냐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심판하는 것이냐?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심판하려 왔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소경되게 함이라. 이제 이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인 줄을 몰라요. 자기들은 눈 뜨고 보는 사람인 줄을 알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그럼 안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 한번 봅시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뭐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뭐요? 환란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처녀를 쳐다본다면은 하나님이 뭐요? 나에게 환란을 내리시기 때문에 나는 안 쳐다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안 쳐다보는 것이 도저히 그 동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고 싶어서 죽긴 죽었는데 안 쳐다본다 이래놓고 그것이 뭐예요?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의예요. 그렇죠? 그 이것이 누구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의와 똑같은 겁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들, 아무리 의롭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의로운 것 같지만은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의보다 새로운 의가 또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용서, 그것을 믿는 뭐요? 믿음을 뭐로 쳐주시겠다?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의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와, 나 힘드네. 바리새인들보다 더 착해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죠. 네. 절대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건 욥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불의자에게는 3절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뭐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은 항상 욥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고 계세요. 너 못자식이 뭘 하느냐, 여자를 쳐다보느냐, 안 보느냐,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들켰다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환란이 내려오니까 나는 절대로 안 쳐다보겠다. 그 의치고는 참 형편없는 의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의라고 여기고 있는 욥이 한심하지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욥의 신앙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신앙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보면 조금 더 재밌습니다. 내 걸음을 다,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참 골치 아픈 신앙입니다. 그렇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위기에 빨랐던가. 그리하였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 하여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오. 나를 달아보면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가 아니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오. 달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저울을 보면 어떻다고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게 나올 테니까 한번 달아보시오.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만만해. 죄가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누구를 존경하는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욥은 이 신앙적 자존심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언제 내 그림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틈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하여튼 뭐 상당히 잘 안 해, 욥도.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게 자세히 써놓은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스치고 지나갔던 게, 그래서 스치고 지나갔긴 하지만 안 했다 이거죠, 나는. 네. 그 보세요. 이 욥도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하, 죄 안 졌다고 막 다 폼 잡아 샀는데, 네? 얼마나 귀엽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오래 뭐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욥기가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욥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조금 더 봅시다. 저 보면은 욥기 10장으로 가봅시다. 10장 1절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10장이 맞구만요. 10장.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어떻게 해요? 말하리라.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원통함을 못 참겠다. 욥이 뭐 인내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내 원통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 네, 발설하겠다.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발설하겠다. 말하리라. 이제 그 말의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도대체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나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 없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확 틀어놓고 얘기하자. 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오. 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무슨 연구로 나를 더불어 쟁변한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하다, 하나님 참 많이 참아야 되겠어. 그렇죠?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가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거 뭐요? 아, 뭐, 그렇죠? 이러고 나오는데 참 귀찮지 않습니까? 그럼 참아야죠, 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한테 뭐요? 왜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당신께서 지으신 자를 뭐요? 학대하시며 멸시하십니까? 이러고 나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 욥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보세요. 욥의 새 친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름도 괴상한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소발이. 이 소발이 하는 말이, 자, 6절 보세요. 6절. 아주 이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말을 보면 이게 또 걸작입니다. 아시겠어요?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아주 뭐예요? 하나님이 오묘한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나한테 좀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광대함이로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먼저 찬양해놔요? 하나님부터 탁 찬양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부터 찬양해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욥을 묵살을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욥을 묵살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참 우리 이런 짓 많이 합니다. 우리도 우리끼리도 그렇죠. 자,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어떻게 해요? 경하니라. 욥은 죽겠다 해서 왔는데 소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가 오묘하신 분이요 그 지식이 광대하신 분이다. 근데 네가 지금 받는 벌로 너무 불평하지 마라. 왜? 이 받는 벌은 네 죄에 비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에 이게 공통점입니다. 아시겠어요? 22장 넘겨 보세요. 참 공부 많이 했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훤하게 봐야 돼요. 훤하게. 22장 1절. 소발이 아니고 이거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로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추,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 뭐요?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뭐요?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게 이제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소리요. 예? 예? 알겠죠? 이제 대충 욥께 스토리를 알겠죠?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본인도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박혀 있어요? 자기가 젊은 여자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벌 주신다. 욥의 친구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같아. 어떤 면에서 같아요? 예.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는 똑같아요. 예. 관계는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예요? 지금 세 친구와 욥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세 친구들은 네가 벌 받는 거 보니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한다. 그러므로 네가 벌을 받는 거 보니 너는 틀림없이 죄가 극하다. 그러니까 너무 불평하지 않도록 해라. 이 정도만 벌 받는 것도 뭐예요? 감사하게 생각이 나는데 이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은 이런 짓 많이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지. 당신 죄는 사실 이거보다는 더 큰데 그래도 감사하라. 이런 아주 이 지금 캐캐묵은 그런 신앙 사상이 꼭 욥이나 욥의 세 친구의 신앙 사상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꼭 이 욥하고 욥이 세 친구 하는 대로 지금 이 기독교 전체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리고 교단에서 뭐요? 가르쳐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로 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나와라. 적어도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벨론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한 군데 더 봅시다. 욥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19장 20절부터 보세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뭐요? 이꺼풀 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어떻게? 참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누구 밑에 잡아넣어버려요. 자고 자기 친구들부터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똥 만들려고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 입으로 그냥 하나님 밉다 이런 소리는 못해요. 왜 못해요? 더 벌 더 받을까 봐. 그래서 간접적으로 은근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이 참 악합니다. 아시겠어요? 은근히 간접적으로 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래서 영의 눈으로 확실히 말씀을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영영히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후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잘못했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 굉장한 의로운 사람이, 그렇죠? 무섭습니다 이거요. 이게 바벨론의 신앙이에요. 바벨론의 신앙.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뭐요? 있다. 이런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확신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준 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 것이 거의 많은 경우에 이 가짜 확신이라. 그런 확신 가지고는, 즉 그런 확신을 가질수록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은 뭐냐면 나는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구나를 느낄 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이 바로 나에게 확신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참이 중요. 여러분 이걸 다시 되새기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영원히 기록되었으며 영영토록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이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 25절 꺼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설 겁니다. 그렇죠? 서요.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번역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뭐 밖에서요? 육체 밖에서 본다 그랬죠. 이건 아닌데 이거는 완전히 이 번역자들이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원래 있는 그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예,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For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구속자가 살아 계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He shall stand at last on the earth.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이 땅 위에 서실 것도 서신다. 그런데 26절 And after my skin is destroyed This I know 그러니까 자기의 뭡니까? 지금 욥은 무슨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다. 이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살만 남지 않습니까? 살하고 뼈하고 그래서 After my skin is destroyed This I know That in my flesh I shall see God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그래 좋다 당신이 나한테 피부병을 줬는데 내가 뭐 꿀릴 줄 아나? 내 피부가 홀랑 다 벗겨지는 한이더라도 내가 고깃덩어리가 돼도 어떻게 해요? 당신 앞에 당당히 서서 당신이 틀렸고 나는 옳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욥이 무슨 뭐 회개를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문맥이 안 맞아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얘기. 자기의 의의를 최고도로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예, 최고도로 나타내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은 뭐 육체 밖에서 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완전히 그거는 이원론적으로 영혼 불멸설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 참 이 우리 한국말 성경이 정직하지 않아요. 여기 저기 보면은. 자 이래서 여러분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욥이 드디어 새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즉 자기 중심적, 자기 숭배적 신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 죄 지은 게 있어 없어요? 없어. 죄 지은 게 없어. 여자도 쳐다본 일도 없고 사기를 친 일도 없고 아무 나쁜 짓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벌이 왔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왜 이래야 되냐. 여러분 어떤 교회에 수석 집사로 그렇게 열심히 수십 년을 봉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왔구나.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내가 평생 뭘 했는데 교회 봉사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죄 지은 게 뭐냐. 왜 이러십니까? 그럼 이제 주위의 장로님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제가 있겠죠. 목사님도 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회개할 거 없다. 이제 지금 욥기 같은 현상이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겠어요? 이게 다 욥기를 몰라서 욥기를 깨달으면요 참 멋있습니다. 신앙의 그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 욥의 시야를 좀 넓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화나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대교향곡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기 33장부터 나타납니다. 아니, 욥기 30 6장을 지나서 38장부터 봅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하에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의 제1성입니다. 가만 보니까 욥이 뭘 알아요 몰라요? 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한 점에 도대체 욥아 네가 도대체 욥아 네가 도대체 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짓거리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르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두를 꺼내요. 꺼내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뭐요? 질문을 던지겠으니까 한번 대답해보라 이겁니다. 욥은 무슨 질문을 던질 줄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여자를 쳐다봤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어. 그렇죠. 과부들을 도와줬냐? 과들에게 밥을 줬냐? 그러면 욥의 대답은 뭡니까? 예! 예! 이제 준비 딱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인들 전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준비입니다. 참 웃기는 준비죠.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을 보세요. 이제 보세요. 질문. 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뭐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 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너는 없었다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네가 와 그래 까불어 샀노? 자존심 좀 어떻게? 더 죽여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뭔데?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말은 나는 뭐요? 창조주다 하는 말입니다. 창조주다 하는 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네가 없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네? 그분은 창조주는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네가 어디 있었냐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기 위하여 내가 창조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창조주로서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 있었나? 그 저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뭐 하려고 이런 걸 묻는고 싶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뭐 그래 11조 냈나 뭐 이런 거 묻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회소리를 자꾸 하나 이렇게 싶은데 알고 보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뭐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준승이 뭐예요? 5절. 이렇게 38장.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줄자. 아. 줄자인가? 그 위에 띄었는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때 너는 어디서 노?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뭐요?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닷물결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만 와라. 그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창조주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욥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살았어요? 자기를 보고 산 거예요. 와, 너의 초점을 어떻게 해요? 바꾸라고 하는 거죠. 너는 지금 모든 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그 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창조주를 바라보라 이거죠. 바라보면 와 하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할 때 내가 바뀐다 이거죠. 안 바뀌려 그래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그 신앙에 신앙생활 자체가 거꾸로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읽어보면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35절 25절 보세요.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도 내리고 풀도 나게 하고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39절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려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니라. 그 다음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배고픈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알아서 먹이를 준다 이거죠. 기린이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뼈를 먹일 수도 있다. 누가 하느냐? 원숭이가 독을 먹고 숯을 먹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내가 아니냐? 창조주를 바라보라 이 말이죠. 영원한 복은 뭔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영원한 복 첫째 천사 기별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 창조주. 그래서 이 뉴스타트도 여러분 병이 났을 때 누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창조주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야 이때까지는 나는 인간들 어떤 기술 그런 것을 경배해 왔구나. 결국은 창조주를 경배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알고 보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새 천사를 보내서 제일 첫째 하는 것이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이 말세에 정말 창조주를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그 말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진정과 창조주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 뉴스타트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세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렇죠? 운동하고 절제하고 휴식하고 해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쨍을 위하여 준비를 시켜 놓으면,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그 빛이 와서 유전자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즉 이상구 박사나 유재명 박사가 의사로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드리고 재확인시켜드리고 설득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가진 어떤 특수한 기술로 여러분의 병이 어떻게 해요? 낫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따라서 현대 의학을 해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9장 1절 보세요. 39장 1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네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안다 이거죠. 그렇죠. 어느 염소가 언제 임신했고, 그렇죠? 요거를 언제 새끼를 낳을 것이냐? 이 새끼를 낳고 임신하고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호르몬의 조절을 하는 겁니다. 호르몬의 조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호르몬은 어디서 생산하니까? 유전자가 생산하니까. 이 유전자를 다 때를 맞춰서 조절을 해야 임신도 되고, 그리고 새끼도 어떻게 해요? 낳을 때가 결정이 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욥아, 너는 뭐 아나? 욥이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 지으면 벌 준다 이거밖에 몰라. 그러나 나는 죄 진 일 없다 이거밖에 몰라요. 이런 한심한 상태, 신앙을 한다면서 창조주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거죠. 결국 이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주신다고 하는 것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래서 욥은 크게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42장. 그래서 이제 40장. 아까 보신 대로 40장 6절. 40장 7절. 아,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서는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하고서는 드디어 42장 다 뛰어넘고 이때까지 다 그게 창조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42장 드디어 이 말을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모든 경영이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그것이 누구라? 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요?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요? 말하였나이다. 웃겼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알고 보니까 그렇죠. 창조주를 바라보니까 이건 웃긴 소리입니다. 어린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뭐요?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 보니까 어떻게요? 염소를 보니까 저 염소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요?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까마귀도 보니까 어떻게요? 그렇구나. 구름을 봐도 하나님이 구름을 만들어서 저렇게 띄우고 계시는구나. 모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요?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벌 주는 하나님만 보다가 이제는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꽉 찬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귀로 하나님 벌 준다 벌 준다 어떻게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더니 지금은 뭐예요?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눈을 떴어. 그렇죠. 창조주를 보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한하고. 이게 이제 한하고라고 번역이 됐는데 잘못 번역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스스로 미워하고 옵니다.
욥기 32장 6절을 아따 성경 참 복잡하지요. 예. 5절 but 아 5절부터 I have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런 말입니다. But now my 뭐요? Eyes sees you. 내 눈이 드디어 봅니다. But now my eyes sees you. Therefore, 그러므로 I 뭐요? I abhor myself. 이 abhor라고 하는 아주 미워한다 이겁니다. 내 자신을 뭐요? 내가 나를 보니까 어때요? 웃겼어. 미워. 내 자신이 미워. 이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순간에 욥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보니 미워. 이게 뭐요?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욥이 지금. 애통하는 자가 됐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된 거죠. 와, 이때까지는 욥은 애통해 본 일이 없어요. 무서워해 본 일일 수도 애통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와, 내가 이 모양이구나. 예? 죄 없다고 주장한 게 웃겼어. 그러니까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예? 죄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뭐가 죄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자존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다 이 말. 그 삶 자체가 죄예요. 지가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벌써 창조주를 모르고 모든 자기 삶의 중심이 뭐였어요? 자존심이고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린 자꾸 도덕적인 차원에서 무슨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I abhor myself and 뭐요? Repent in dust and ashes. 그러니까 티끌과 먼지 죄를 쓰고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노라. 다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욥은 회개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가 되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언제 받느냐 하는 것이 내가 구원 도저히 한심해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때가 애통하는 순간이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훌륭해 보이면 그거는 뭐예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보면은 성령이 없으면요, 내 자신을 보면 항상 훌륭해요. 이 정도면 구원 안 받겠나? 그러나 성령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내 자신이 계속 어떻게 해요? 와, 아무리 남은 나를 훌륭하다고 봐도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한심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는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순간이 뭐 있는 순간이다? 복이 있는 순간이다.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를 못 박으신 것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나를 위로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위로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는 거지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애통하는 자가 구원. 그래서 욥이 드디어 애통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욥이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미워해보고 애통해본 일은 처음입니다. 욥이 아마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80 됐나? 예. 욥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80 정도 되면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일생 동안 믿어온 걸 어떻게 해요? 다 거꾸로 바꿔. 바꿔야 되니까. 드디어 여분 새 술은 뭐요? 새 부대 넣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와, 이때까지 알았던 것은 흔 포도주야. 새 술을 발견했어. 새 진리를 발견했어. 그래서 새 부대에 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위대한 얘기예요. 엽기는. 자, 그 다음에 조금 보세요. 그래서 욥이 이제 회개했습니다. 아, 드디어 욥이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뭐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 깨달았을 때, 예. 깨달았을 때 뭐가 나타납니다. 예. 자, 보세요. 회개하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어떻게 해요? 정당하지 못함이라. 자, 여기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물고 늘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한테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 말은 전부 후라이다. 그 욥의 말은 어떻게 해요? 정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욥도 이때까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헛소리했다. 그랬고 하나님도 너희 말이야? 헛소리했다.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갑자기 하나님 뭐예요? 너희 친구들은 부당한 말을 했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정당한 말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제 이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욥이 한 말이 이때까지 옳다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전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욥이 한번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의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사실 욥이 한 말이나 친구가 한 말이나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기를 욥은 욥의 말은 정당했다.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다 부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응? 내용 자체가 다 부정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그런데 네. 하나님이 이제 정당하다 그러거든. 오케이. 자,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좋겠어요? 예? 이게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예. 무조건 뭐, 욥이 이때까지 틀린 말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맞는 말 한 거 별로 없어요. 야, 다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나오시는데. 예.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정당하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영어 성경 뭐라 그러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right 이래놨구만요. 옳다, 이래놨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이 욥기에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보니까 틀렸기 때문에 회개했죠. 그렇죠? 욥이 자기가 틀린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회개했죠. 그런데 우리 욥기 1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제 욥기 시초에. 1장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이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맞죠? 이상한 얘기야.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완전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별로 완전한 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욥이 또 자기가 영 형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났는데 또 뭐야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욥의 말은 옳았는데 너는 새 친구 너는 틀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상해 그렇죠? 맨 첫 번째 하고 뭐요? 처음 하고 맨 끝이 좀 이상해 그렇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해결합시다. 욥을 보고 완전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고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창조주가 뭔지도 어떻게 해요? 모르고 지잘났다고 맨날 내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랬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한 죄인을 옳다 그러다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예?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죄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는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 한 사람 모두 다 뭐예요? 모두 다 똑같아. 틀렸어. 모두 다. 모두 다 끝이야. 가망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탁 오시면은 둘러보고 이 몇 명이야 지금 이 방에 이 방에 한 세 보자 이래서 90명이구나. 이 중에 쓸만한 건 이상구밖에 없다. 이럴 거라는 착각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 착각을 이상구도 하고 있으면 한심한 이상구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골라낼 사람이 없어. 예. 그럼 정강호 하나 합시다. 정강호. 정강호는 이때까지 교회도 안 나가고 이번에 어쩌다가 굴러왔어 여기. 예. 뭐 이상하게 성경 공부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방금 서대문 교도소를 출감했어. 교회도 나가본 일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과거가 전과가 사기야. 이제 뭐 직장도 IMF 시대라 뭐 없고, 전과범이 뭐 직장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누가 전화를 해서 도고에 좀 가보라고 내가 돈을 내놨다 그래. 참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내놨다고 해서 또 이상구 박사도 또 한번 보고 싶고 해서 와서 제일 앞줄에 앉아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정광으로 뭐야? 아야 참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나는 뭐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정광호를 빼놓고 우리 모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정광호보다 낫다. 왜? 뭐 교도소에 가본 일도 없고 재판되던 일도 없고 우리는 정광호보다 훨씬 낫다. 또 여기까지 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야 뭐 구원의 걱정이 끝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딱 와서 하나 딱 뽑으라면 누구 뽑겠어요? 정광호 뽑아요. 왜요? 정광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필요를 느끼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광호가 옳고 너희는 다 어떻게 해요? 걸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즉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가를 과연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눈에 한 죄인이 옳다 그러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보고 완전하다고 한 것은 사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욥이 완전할 리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무슨 배짱으로 욥을 보고 완전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뭐 헛소리 막 했었는데,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욥 보고 완전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자신 없어요? 모두가 다 살았고 의인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이 흘린 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씻어 놨으니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깨끗해 보여요? 안 보여요? 깨끗해 보이죠.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어저께 강의한 대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적 현실입니다. 예.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보면 뭐예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아직도 뭐예요? 죄인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허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이 참이 알아듣기 힘든 얘기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의롭다 완전하다고 할 때는 누구의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때까지 막 그렇게 헛소리하고 떠들어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가지고 의인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상으로 허상 속에서 의인이 되려고 했지 진짜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의인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이 뭐요? 없는 사람이죠. 그런 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딱 욥을 보고 선언하는 게 뭡니까? 욥은 완전하다, 의인이다 하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죄인으로 참 형편없는 이기주의자들 죄인이요. 어? 속 잘 상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남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한 죄인들로서 우리가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볼 때는 다 뭐예요? 다 깨끗해요? 안 해요? 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박수가 안 나오네. 이번에. 응? 응? 그 하나님의 현실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잠깐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현실보다는 누구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성경절이 생각이 났는데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한 편 보세요. 자, 누가복음 어디냐면 20장입니다. 20장. 하나님은 38절을 누가복음 20장 38절
37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아까 첫 시간 했잖아요. 강의 맨 첫날 죽은 자, 산자.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진아가 산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가짜나가 뭐예요? 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 맞죠? 맞는 말이죠.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인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참 멋진 말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이야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는 누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았느니라. 아멘이죠.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네. 한 사람도 안 빼놨어.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나는 뭐예요? 산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믿어 희망이 있죠. 내 죄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절망하죠. 하나님에게는 살았는데. 하다.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박수를 치네. 예. 뭐, 양심에 끌리는 게 있었던 모양이지. 그렇죠. 예.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예. 이게 이런 걸 깨달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요? 살았어. 내가 나를 볼 때는 죽었어.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완전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를 향해서. 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욥이 욥이 하는 말 여러분 이때까지 욥이 하는 말과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이제는 참을 수도 없다. 내가 이제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분풀이 하겠다. 하는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특징은 뭡니까? 말 내용은 어떻게 해요? 틀렸어. 그렇죠? 말 내용은 틀렸지만은 분풀이를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믿으니까 분풀이를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는 뭐예요? 뭣도 모르면서 맨날 네 보니까 네 죄가 극한이라 완전히 모르는 얘기를 부정직하게 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 게 아니라 욥을 똥 만들기 위하여 찬양해서 이게 말 전체가 뭐예요? 말 전체 속에 양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지만은 욥은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욥의 얘기 내용을 쫙 보면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그 개념을 잠깐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 그게 참 비밀입니다. 욥기에. 예?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분합니다. 이게 어떻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달려들 수 있는 하나의 믿음. 왜?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어렴풋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그렇죠? 그러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욥은 어느 정도 뭡니까? 그 구속자가 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원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당하다라고 한 것은 욥기 46장에 한 그 말들은 다 뭐예요? 정당하다. 이제 이렇게 쳐주자. 이제 이런 얘기도 그것도 뭐 괜찮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욥이 46장에서 한 말은 다 뭐예요? 아니 42장. 42장에서 회개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다 발음을 하잖아요. 그때는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말이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욥이 한 말은 정당하다. 너희들 한 말은 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드디어 욥기 42장에 들어와서 욥이 어떻게 해요? 그 창조주를 보고 깨닫고 아하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이 다 헛소리였습니다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다 똑같아요. 같은데 그 정당하다 부당하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보려고 그랬는데 42장에 국한시키면은 그 말도 알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 42장을 통해서 욥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드디어 한 말들이 다 이때까지 헛소리를 했어도 그것이 정당하게 어떻게 해요? 여겨 주신 바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욥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쫙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드디어 욥이 무엇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왔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드디어 이 자기 자존심 위주의 신앙생활로부터 떠나서 드디어 창조주를 만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그렇죠? 이 바벨론으로부터 드디어 어떻게 해요?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욥기가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뭐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제일 오래된 책에서부터 벌써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새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나타나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드디어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까지 가서 드디어 하나님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드디어 이 바빌론에서 여러분이 계시던 바빌론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바빌론에서 나오셔서 자유하시고 정말 창조주와 함께하는 그러한 정말 새 천사의 기별이 여러분 생활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